숨은 신을 찾아서 제 9장 설명하겠습니다. 숨은 신을 찾아서 제 9장은 이 분량은 둘, 셋, 넷, 다섯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다섯 페이지하고 네 줄. 이 분량은 적은데 내용이 좀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철학고전 강의. 철학고전 강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제가 하고 곧바로 데카르트로 넘어갔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를 하고 데카르트를 넘어갔는데 사실 그 사이에 최소한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정도는 형이상하게, 글쎄 아우구스티누스를 형이상하게 계보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고, 형이상학 우리 이게 이제 배울 때, 형이상학은 혁신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형이상학에서 내가 이번에 새로운 형이상학을 창조했다? 그냥 외침이죠. 그런 거는 그 좀 하나의 발성, 네, 소리를 내는 것, 또는 좀 세게 내면 외침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조금 그 주변 신경 안 쓰고 좀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하면 그냥 발광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에서는 혁신이 없어요. 세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세계가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뭐 인간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아, 네, 새로운 종류의 기후와 새로운 종류의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 형이상학의 혁신을 불러오지는 않아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고통스러워했었고 그보다 더한 또는 그보다 덜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양이라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죠. 세계가 기후가 변했다 해서 이 지구라는 곳에서 숨쉬는 호흡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 생물적 실존 자체가 변화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좀 더 아플 뿐이고, 좀 더 빨리 죽을 뿐이고, 좀 더 늦게 죽을 뿐이고, 무와 유라고 하는 것, 생명의 무, 생명의 유, 이 유무 관계는 변함이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또 지구를 포함하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예로부터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저 있었죠. 우주는 있고, 인간도 있고, 또 우주에서도 소멸해가는 행성들이 있고, 뭐 위성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천문학에서 말하는 변화는 있을 뿐이지, 뭐 기후 변화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형이상학은 변함이 없어요. 여튼 형이상학을 이렇게 배울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안 배워요. 아우구스티누스 안 배우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 번은 배우는데 철학고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원래 강의를 할 때는 책으로 출간한 부분 말고 강의를 할 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의 원리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를 갔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의 원리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제시했던 디나미스와 에네르게이아, 엔텔레케이아, 즉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신존재 그리고 우주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라서, 일단 한번 중간 그 단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일반적으로 철학 사에서 암기사항으로 외울 때 스콜라 철학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뼈대로 하고 그것 위에 신을 덧붙여 놓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서 최고 부동의 원동자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 신을 가져다 놓고, 기독교의 신, 그걸 가져다 놓고 형이상학 체계를 구성해 나가는 게 스콜라 철학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를 한 번쯤은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책을 쓰는 과정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아, 이건 그냥 기독교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얘기하려면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에 대해서 그런 기독교적인 의미의 신에 대해서 서론을 길게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책의 구성에 그래서 빼버렸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도 한 번쯤은 이게 거론을 해줘야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형이상학은 아니지만 형이상학에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신을 찾아서 여기에 아우구스티누스 제9장이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는 신플라톤주의자의 책들도 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 제9장은 숨은 신을 찾아서 제9장은 또 10장 이게 9장 10장 이쪽이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 형이상학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배경 설명이에요. 그리고 11장은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의 첫 문장을 얘기하거든요. 마그누스 에스 도미네 에트 라우다 빌리스 발데 네, 이 고백록 첫 문장 그러니까 고백록에 대한 설명은 11장부터 들어가는 거고 본격적으로 9장과 10장 이쪽은 이 9장과 10장 이 부분은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의 형이상학과 그 실존 인간 실존의 이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철학의 역사에서는 중요하게 이렇게까지 다뤄지지는 않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19장부터는 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초월적인 또 인간이 도대체 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과 이 정말 하찮은 인간 존재와의 관계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될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엮여지는 어떤 과정이랄까요? 그런 게 고백록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백록 9장 아니죠. 이 숨은 신을 찾아서 9장과 10장 이 부분이 초월적인 신과 유한한 실존과의 관계 이것들에 대한 그 문제죠. 그 문제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월적 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를테면 플라톤의 에로스는 상승하려는 욕구잖아요. 그 상승하려는 욕구를 날마다 멜레테 연습을 쫙 날마다 연습을 해나가고 연습하고 연습하면 닿을 수 있다. 그게 소포스 현자잖아요. 그렇게 닿으면.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확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의 교리는 인간이 신적인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걸 놓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겠죠. 또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 자체가 자기가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추잡스러운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정말 엉망으로 산 내가 저 도대체가 나는 감당 생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신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아우구스티누스는 야시들이라 이름이 헷갈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저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그 히랍 사람들은 굉장한 낙관론을 가졌던 데 반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살았던 시대도 그렇고 그런지 몰라도 굉장한 비관에서 출발해서 신으로 가는 그런 도정을 밝혀 보였다는 점에서는 서구적 실존 철학의 중요한 어떤 그 거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양적 실존 철학은 없다가 있죠. 그리고 실존 철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통의 세계에서 사는 그 고통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고통의 세계라고 하는 세계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기본 값을 그대로 인간이 가져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그대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 소리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고통스럽다고 날마다 징징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고나기를 고통 속에서 타고나요. 그렇다고 맨날 막 사진을 멀쩡한 놈이 또는 언제든 뭐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맨날 징징거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캐릭터 성격은 그렇게 났다 해도 내가 좀 성격이 모지러워 모질게 태어났어. 유전인자가 그 모양이야. 그렇다 해서 맨 남에게 모진 소리만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사회적인 인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에우에테이아 좋은 성격으로 스스로 탈바꿈을 시켜야 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무죠. 그냥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그런 의무 없는데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가족도 사회예요. 가족끼리 용서할 수 있어요? 예? 부모가 자식한테 야, 나 원래 성질이 그래. 그러니까 니들이 참아. 그게 부모예요? 개새끼지? 쌍년이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따위로 성격 이따위로 이렇게 나를 나눠왔으니까 부모가 참으셔.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실존 철학이라는 게. 아, 실존 철학 얘기를 왜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실존 철학의 출발점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존 철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실존,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이 그따위예요. 그 실상이 그 모양이에요. 그 캐릭터가. 그럼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막 살아버릴 수는 없는 것.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게 철학이죠. 실존에 대해서 철학, 반성하는 것이죠. 두 번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베타노이야 두 번 예? 고쳐먹어서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길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실존 철학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지표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실존 철학이고 모든 철학은 실존 철학이에요. 그냥 언어를 정확하게 쓴다. 언어 분석 철학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형이상학은 실존 철학이에요. 그래서 현대 실존 철학의 말하자면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이데거인데 하이데거의 철학이 실존 철학인데 그게 하이데거가 현대 형이상학을 새롭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심정적으로 인정을 못하니까 그놈을 하이데거를 인정을 못하니까 제가 하이데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도 떠드는 일이라는 게 없죠. 이놈은 떠들어서는 안 되겠다. 읽기는 읽었는데 남한테 말은 안 해야겠다라는 그 철학자가 몇 있어요. 하이데거인데 제 선생님이 뭐 좀 그러기도 하셨지만 선생님도 하이데거 엄청 공부 많이 하셨 그 세대는 하이데거 시절이었으니까 데칸쇼 시대에 말하자면 철학 학부를 시작하신 분이니까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인데 쇼펜하우어가 니체에게 영향을 주고 니체는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주고 그랬거든요. 네, 잡소리 걷어치우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학의 맥락에서 보면 중요한 사람인 것에서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형이상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그래서 철학고정관계 그게 안 들어가 있었고 갑자기 고백록으로 툭 뛰어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제 8장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개인의 삶에서 어떤 전환점의 돌이킴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했다면 곧바로 그래 그럼 고백록을 읽어보자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게 좀 철학을 배웠다는 놈이 쓴 책이다. 배웠다는 놈이 쓴 책이다. 그럼 고백록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9장 10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장 10장은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의 형이상학적 바탕을, 형이상학적인 맥락이, 왜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우구스티누스가 뭐 좀 죄를 뉘우쳤는 모양이지. 그냥 죄를 뉘우쳤으니까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뭐 쓴 모양이지. 우리가 저 학교에서 또 정학 안 받으려면 반성문 100장 써서 내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런 모양이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밝혀 보이고 고백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숨은 신을 찾아서 이 책, 얇은 책인데 여기서 가장 그 이론적으로 까탈스러운 부분이 이게 바로 9장 10장일 거예요. 다른 건 그냥 정보를 가져다가 이렇게 제가 조금 뭐랄까요, 패러프레이즈 해서 내놓은 것에 불과해요. 제가 무슨 독창적인.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에 놓여 있는 형이상학적인 의의, 또는 왜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그냥 하나의 문학작품으로서 읽을 게 아니라 철학을, 형이상학을 전공한 이 강요원이라는 놈이 이 고백록을 읽는가에 대한 일종의 그 변명이죠. 9장 10장이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어오다가 숨을 찾아서 책도 얇고 그러니까 읽어오다가 9장 딱 오면 한번 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었다. 플라톤은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신플라톤주의자들을 읽었고. 자, 이게 읽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성서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신플라톤주의자를 읽는다 해서, 다시 말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뭔가 춤추기에는 아주 머나먼 고대 히랍의 그런 철학자들이거든요. 더군다나 고대 히랍의 자연철학자들의 세계 인식은 뭐 아주 의미 없을 때고, 히랍의 자연철학자들 세계가 뭐 그냥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뭔가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은 의미하고, 또 자연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한 번쯤은 세계관이 바뀌었거든요. 자연철학자들은 세계에 어떤 목적이 있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반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는 또는 세계에는 목적이 있어서, 목적이 있다 쪽으로 갔거든요. 그것이 바로 궁극적 실제인 형상과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형상 세계를, 형상이라고 하는 그 곧 형상 세계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하고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런 형상적인 목적의 세계와, 형상이 있는 목적의 세계와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자연 세계를 이어 붙여서 컨티뉴엄, 연속체. 네, 이 석세시브한 게 아니라 그냥 쭉 컨티뉴어스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고, 완전하게 그 체계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철학 고정 강의에서도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죠. 그게 내재적 목적론입니다. 자연물들은 저마다 목적을 가진 무엇으로 변형되고 종국은 신을 향하게 된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신하고는 다르게 되죠. 그런데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과 저 신과를 쭉 하나의 단절도, 조금의 단절도 없이 이어붙였다는 점에서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더 필로소퍼, 그 철학자.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59페이지에 보면 철학, 자연 철학자들의 세계 인식을 무너뜨린 거대한 목적론으로서 히라부 사유가 완결되고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이런 목적론 쪽 사유는 하질 않죠. 그냥 스토아주의자들처럼. 스토아주의가 좋아요. 뭐 세상이 뭐 어떻게 가겠지. 저 사람 나를 괴롭혀? 아유, 저 사람 그냥 돌멩이야.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라는 거거든요. 돌멩이가 나를 길을 가다 발뿌리에 턱 발이 걸렸어. 넘어져. 돌멩이한테 화 안 내잖아요. 왜 거기 있었냐. 뭐 이 땅을 파서 없애버리라. 내 돈 있으면 이 땅 다 사가지고 내가 이거 완전히 갈아버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을 그런 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돌이 있었네. 아이고야. 안 됐디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도 저 돌보다 못한 놈이라고도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예. 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로마는 기독교도의 세상인데, 이 세상이 되었을 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로마의 삶, 어떻게 했을까? 그랬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살고 있던 세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순정한 의미에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세계의 목적을 탐구하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도 아니고, 저 자연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런 시대도 아닌, 정말로 학문적인 호기심과 탐구는 전혀 발휘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시대이거든요. 그냥 화려한 도시를의 삶. 그게 아우구스티누스 생애의 전반부가 제국의 젊은이의 흔한 삶이라면 그런 삶이죠. 그런 삶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철학자들 같은 순진한 탐구욕도,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목적론적인 형이상학적 탐구욕도 없는 그런 젊은 삶을 살았죠. 젊은이의 삶을 살았죠. 거기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기독교도들은 이교도의 삶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때 이교도, 베이건, 이교도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경멸의 말입니다. 이교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크리스찬의 반대말이 아니고 그냥 기독교 안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페이건과 크리스찬 이렇게 대비어로 만들어 놔버리면 이제 이교도는 철딱선이 없는 삶, 개판으로 사는 삶. 그렇죠? 그래서 고백록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실존적으로 내가 하느님에게 가는, 내 몸뚱아리가 가는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양에서, 그러니까 그에게 지중해 세계에서 자연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 단계를 그냥 한꺼번에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단계죠. 그렇죠? 그래서 페이건으로서 살았던 삶과 기독교도로 사는 삶이 겹쳐지고, 또 기독교도, 페이건,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로 이행하고, 그렇게 이행한 다음에 기독교도의 삶이 이교도의 삶을 굴복시키는 그런 과정인 거죠. 즉, 이론적으로만 보면 형이상학적인 전환이 보이는데, 그게 동시에 아우구스티누스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로서 명시되어 있다. 는 점에서 이게 실존 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도 뭐 기독교, 이교도로 살다 기독교로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제가 그런 사람들을 경멸해 사는 말은 결코 아닌데, 뭐 소설이나 웹툰이나 읽다가 그런 삶을, 벌써 경멸투로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유튜브만 보다가, 저도 사실 맨날 유튜브만 보는데 보다가 갑자기 어디서 굴러다니던 뭐 스무신을 찾아서 이런 녹음 파일을 하나 들었어. 이거 봐라. 이 누구야? 이놈이 누구야? 그러면 이제 그 웹툰도 보다가 웹툰도 보고 있고 이것도 듣는 이 삶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두 개의 삶이 겹쳐지죠. 그렇게 해서 다른 하나로, 또는 뭐 이 숨신을만 듣던 놈이, 듣던 분이 예, 웹툰만 보는 분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겹치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삶의 전환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전환이 되죠. 그랬을 때 그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다음에 30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다음에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아, 자기 삶을 한번 써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목적이 있죠. 자기가 지금 현재 도달한 걸 목적으로 하고 그걸 목적으로 놓고서 서술을 하면은 해고적인 해고 과거를 해고하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배진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거꾸로 거슬러 가는 것이고. 그런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현재 내가 놓여 있는 자리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써요. 그런데 그 자리는 이미 지나온 자리잖아요. 지나온 자리에서 지금 자기가 현재 서 있는 자리를 이렇게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전진하는 구성이죠. 따라서 이거는 지금 현재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전진적, 배진적 구성을 취해서 쓰게 된다 이거죠. 이게 고백록이 가지고 있는 멋진 점이죠. 그 안에 첫째는 형이상학적인 삶의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형이상학 서술로서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우리가 읽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내가 사실은 이랬어라고 안 쓰잖아요. 그냥 남일처럼 쓰잖아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형이상학적인 전환이 담겨 있는데 자기 일이라고 써놨잖아요. 얼핏 보면은 일기장인데 그 안에 형이상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 고백록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그 강한 이 힘이죠. 그렇죠? 고백록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힘이다. 그게 바로 이게 고백록의 형이상학적인 의미이자 고백록이 가지고 있는 그 실존 철학적인 의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구장은 그런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자기 영웅화? 그런 게 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구장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영웅화도 이렇게 멋지게 해놔버리면 좋은데 그냥 찌질하게 어디다가 이렇게 쓰면은 추잡한 거고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장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